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리더십 교체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리더십이 교체될 때 보면은 언약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을 한 다음에 쓴 글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입니다 하면서 제 헌신을 이렇게 다짐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나오고 나서는 언약 갱신이 여러분 성경 보면 안 나타나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 이후는 정말 아주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언약 갱신이 사라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읽었던 그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권고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디에서 지금 있습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까지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고별설교 하는데, 장로들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구약의 그 언약 갱신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바울 생에서 가장 길게 목회했어요. 바울은 다 다녀야 돼요. 원대를 다 개척해 3년이나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목회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아주 애착이 사랑하고 애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설교를 보면은 이제 18절에서 3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제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건데 그것도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이렇게 권고하는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반드시 정말 지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세 가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은요, 예수의 날까지 점점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여기 보면은요,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바울이 가진 비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에. 바울은 지금까지 온 세계를 다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알고 나음부터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 다 거기에 투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움츠러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그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이에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인생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리면 복음 증거하는 거죠? 복음대로 사는 거? 그럼 왜 그게 위대한 인생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분이니까. 그분께 내가 인생을 드리면 당연히 줄 잘 서야 돼요. 당연히 그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죄에 헌신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순종하는 거기에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탐욕으로 뭔가 좀 가져보려고 그냥 그렇게 바등바등 애를 써요. 뭐 좀 갖겠죠. 가져봐야 뭐 기껏해야 돈이고 뭐 기껏해야 명예고 뭐 권력이고 그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의의 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따라갑니다. 예수께 헌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다 위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예수 위에 살아간 사람들이니까 예수 위에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지만 이제 다시 좀 들으세요. 이 지역에서 돈 벌고 좀 편안한 노후를 갖다가 내가 마련을 어떻게 하면 할까?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아이를 엘리트로 키울까?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다 뭐예요?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다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어요? 성령은 참 재미있는 분이야. 그죠? 야 바울한테 야 너 예루살렘 가라 그래서 좀 있어 보니까 뭐래? 너 가면 감옥 갇힐 거야. 가면은 어마어마한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라는 얘기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그 우리를 인격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죠? 성령이 자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 그죠? 내가 죽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한테서 계속 솟구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거기 헌신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진짜 헌신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요, 여러분 다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죠? 그냥 이 땅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가 받아서 그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온 열방에 증거하겠다.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키우겠다. 죽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 걸었다. 내 인생은 거기에 다 투신한다. 그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하냐 위대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모두 다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교회입니다. 여기 아까 우리 뭐라고 읽었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사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셔서 그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순결한 신부예요. 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려서 사신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갖다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아가서 거기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삼은 다음에 교회를 세웁니다. 세워서 그 교회를 갖다가 일으킵니다. 그러한 사역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귀중하게 보십니다. 제가 인생에서요. 좀 지나놓고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결정을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1부 때는 얘기했는데 첫째는 우리 집사람 얘기하지 말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거기와 관계인데요. 두 번째는요. 제가 늦게라도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55세 때 목사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야 내가 그때 목사가 만약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복된 인생을 갖다 제가 경험도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다. 저는요 이제 목회를 접고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그 매임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화율 0.1% 미만 4,800 종족으로 저는 갑니다. 18억이에요 인구만. 나라만이 140개 나라예요. 여기는 다 어려운 지역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0.1%, 0.001% 뭐 다 남아있죠.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아주 강성 무슬림이거나 전쟁하는 데거나 아니면은 그 피파기 굉장히 많아요. 정말 사탄의 강력한 진지가 거의 딱 진치고 있는 그런 데만 지금 다 남아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각 종족마다 가서 뭐 한두 개 교회, 몇 개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0.001% 거의 0%에 가까운 그 각 종족들을 갖다가 복음화율을 갖다가 1%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갭에 소속되어 있는 뭐 10여 개 뭐 몇 개 그 교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갖다가 다 동원하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세계 교회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5만 개예요. 전체가 다. 근데 그 중에서 11조, 10%만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0개 교회. 그러면 4,800개 지금 우선 1차적으로 전체는 7,100개예요. 근데 4,800개 우선이니까 그 0.1% 제 생각에는요. 큰 교회, 대형 교회도 있잖아요. 대형 교회는 종족수가 그냥 큰 대를 맞고 아닌 교회는 작은 교회 이렇게 탁 해서 맞게 되면요. 여러분 1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렇죠?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한 3-4% 하면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돼요? 7,100개 남아있는 2% 미만의 미전도 종족 여러분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세대에 다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요 불행하게도 잠자고 있어요.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죠? 한 종족이라도 지금 한 종족이 아니라 7,100개나 잡고 있지만은 그냥 제가 한번 얘기한 줄 사탄의 그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면은요 복도 복도마다 방마다 다 붙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죠? 그걸 아니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종족. 무슨 소리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예배, 교육 또 뭐예요 교제 또 차세대 양육 많죠 그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능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 본질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 근본 목적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종족들을 갖다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것이 선교가 바로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예배, 교육, 교제, 뭐 여러 가지 그 차세대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 선교로 수렴돼야 돼요. 선교로 다 모아져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왜 선교인지를 갖다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여러분께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강 목사님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언젠간 여러분께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왜 많이 해야 되냐 이건 다 선교학교에서 다 배워서 알아요. 그거 말고 선교가 정말로 교회의 본질인가를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적인 근거를 갖다 가지고서 정말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날 온 한국교회와 그리고 모든 세계교회들이 이 진리에 눈떠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 눈뜬 뒤 1600년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아는 진리인데. 여러분 물론 예배하고 성경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7장에 천상교회 가게 되면요. 거기는 뭐예요? 온통 예배밖에 없습니다. 성교 필요 없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오직 교회는 천상교회의 목적과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상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상교회는 전투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상교회입니다. 전투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정체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계속해서 확장했어요. 아시죠? 겨자씨 나무처럼 또 가로섬 아래 있는 그 누룩 팽창했어요. 2000년 동안 계속 팽창해 왔습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 전파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교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 모든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은 선교예요. 지상교회 본질은 선교입니다. 선교로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가서 있게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선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선교의 뭐라 그랬죠? 우리 다 배웠는데 옛날에? 예? 연료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다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막 뜨거워져요. 그죠? 그래서 막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그럼 폭발해서 나가는 게 그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게. 기도 부흥, 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죠. 음부의 문들이,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 교회의 공격에 이기지 못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땅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지상교회 본질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아름다운 나라를 갖다가 보여주는 쇼케이스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주도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멋지게 예배드려요. 정말 참 화려하고 정말 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예배 장면을 보시면서 저도 옛날 그 안식년 때 여기 다 다녀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얘들아, 나는 너희들은 그런 예배를 갖다가 받기 싫어. 수만 명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과 그 모든 걸 가지고 예배 드린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나는 그런 신이 아니란다. 그건 니들이 만든 신이야. 너희들 지금 그거 성령 충만 아니야. 그건 음악에 취해 있는 거야. 만약 정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다 있잖아. 봐! 교회를 튀쳐나가서 가서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선교사로 왔잖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노라. 대위임명 다 줬잖아 너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잘 봐라. 너희들은 보낸받은 선교사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제사 삼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실천이 안 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다 같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는 선교사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먼저 한국교회가 이 진리에 깨어나기를 정말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진리를 깨우치는데 제 그 남은 생애를 갖다가 헌신할 거예요. 근데 깨우치기만 하면 뭐예요? 다 알고 안 왔는데 실천을 해야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지난 10년 동안에 지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협력 선교, 지총협 선교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이제는 뭔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도 복잡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제가 이번에 왕의 선교로 바꾸기로 했어요. 왕의 길을 예배하는 선교예요. 왕의 선교는 기억할 수 있죠? 예. 네. 그 선교를 갖다가 우리는 지난 10년간 해왔어요. 10년간 해오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까 얘기한 그 진리를 실천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서 한국 교회 가서,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죠? 이 아까 얘기한 그 진리, 그 진리를 갖다가 선포할 뿐만 아니라, 봐라, 우리가 진리대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열매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갖다가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인교를 깨워서 남아있는 4,800개 종족, 0.1% 이하인 미만에 있는 그 종족들을 갖다 다 깨워서 그 종족들에게 복음화율 1%로 올리는 것이 바로 제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이 사역에 마라나타 비전교회가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역을 주도할 수 있는 교회가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시작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믿어요. 2020 선교대회만 끝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 확 확산될 줄을 저는 믿어요. 근데 이게 처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한국에 일어날 거예요. 감사하게도 당회에서 저를 갖다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상대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고 또 저쪽 나가면 또 사역자들 하기 때문에 그냥 선교 목사로 파송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계교회 미전도 종족 개척 연대 혹은 개척 선교. 그것도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세미연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교회 미전도 종족 개척 연대. 세미연은 이쁘잖아요, 이름이. 일단 이름이 이뻐야 돼. 그 사역을 할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이 갭과 그리고 FTT가 협력해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그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2020 선교 대회를 하고 또 이어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종족 개척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의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인도에 뭐 미얀마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너 잘 가라 하고 혼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갑니다. 교회 몸이에요. 같은 몸입니다. 저도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몸이에요.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가야 됩니다. 세미연 사역은요. 우리 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저를 파송했으면 책임지십시오. 책임진다는 얘기 뭔가 하면요. 500명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정말 하루도 빼지 말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4,800종족 중에서 한 500종족이 우선이니까 500종족이라도 그 리스트를 드릴게요. 그러면 나눠서라도요. 그 리스트를 보고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누가 기도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안 하면은.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평을 갖다가 확 넓혀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지평도 우리가 확 넓혀져야 돼요. 근데 처음 이제 개척해서 한 3년 동안은 보니까 이제 준비라 그럴까 어떤 시행착오 기간이랄까 선교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9년이죠. 2009년 말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지청협 선교, 지교회가 주도하는 총체적인 협력 선교, 그냥 쉽게 왕의 선교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씨 뿌리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뭐 1, 2차 선교할 때, 그 다음에 이제 POP 통해서 가정교회 개척하는 걸로 갔다가 나중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또 사역자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본 양육이라도 좀 해주는 그런,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또 이것이 인도에서 점점 확장돼서 다른 나라도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지역교회,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갖다 우리가 제자화시켰어요. 그래서 제자화해서 지금 열매가 몇 개 있죠 우리? 세 개. 그죠? 우리 세 개예요. 그랬다가 이제 금년서부터는 뭐예요? 2020 선교대회 준비하고 막 하면서 우리가 하면서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세계 교회를 갖다가 제자화하는 대로 이렇게 확장돼 버린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지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2020 우리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온 세계 교회를 갖다 책임지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대회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세 개 그 지교회들을 갖다가 제자화시킨 것을 갖다가 1년 동안에 지금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500교로 만들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수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했던 게 세 교회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갖다가 뭐예요? 500개를 갖다가 1년 만에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물론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동료 동지 교회들이 있어서 이제 막 자꾸 불지르고 해서 막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500여 명 성도들이요. 정말로 매일같이 필사적으로 기도해 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500교를 동원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 말을 갖다가 아직도 남아있는 잃어버린 4,800개 종족 18억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 이 비전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계속해서 확장되어 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일깨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교회 하나 세워놓고, 바울은 뭐 세우고 나서 계속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세워놓고 3년이나 눈물로, 이게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했다. 눈물의 기도로서, 그죠? 이 교회를 갖다 세우기 위해서 막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이제 애를 쓴 겁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말 눈물로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깨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일깨어. 그레고리오라고 헬라어로 돼 있던데 보니까 이게 stay alert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의 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패는요, 이제 앞으로 리더십이 아무리 변경될까 하더라도요, 어디에 달린 줄 아세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의 불길이 점점 더 타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불길은 참 이상해서 불길이 그래요. 타오르는 거 보니까 타오르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꺼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기도의 불길은요,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예, 목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점점 더 확산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장은 보니까 좀 감사했어요. 목장이 모이면요, 한 시간 내내 기도한대요. 와, 정말 좋아요. 그런 목장이 다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목장에서는 시시껍질한 세상 얘기하는 목장 하나도 없죠? 그죠? 모임은 그저 우리가 교제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애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정말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간증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그러니까 목장이 여러분 기도의 전진기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기도가 뜨거우면 팍 터져나와야 돼요. 그게 선교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뭐 1년에 한두 번 뭐 선교 가자 이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게 밑에서 불이 타올라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집사 또 무슨 리더들은요, 여러분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에요? 불 지르는 사람이에요.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양이라는 게 뭡니까?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주 임무로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해왔죠? 앞으로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난 1차적인 책임은 목자들이에요. 초원직이들이에요. 물론 교회 전체에 기도의 부흥을 일으킨 책임은 따님 목사에 있겠습니다. 그게 꺼지면 끝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배운 것은 그거예요. 교회 기도만 살아있으면 아무리 진짜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은 사나운 이리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혹은 뭐 아까 보면 그 저 앞에 몇 절인지 그 보면 뭐예요? 교회 내부에서 에베소 교회 내부에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야. 나 따르라 그래요. 자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포섭하려 그래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뭐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같이 성교하는 교회는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당연히 그 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절대로 이리가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절대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요, 더 교회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분리되지 않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죠?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말씀이란 얘기는 기도 빼고 그냥 말씀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은혜의 말씀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마음껏 체험해서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냥 보통 말씀, 은혜가 있는 말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든든하게 세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뭐 이렇게 수동적이나 어떤 게 이렇게 가만히 stay 하고 있는 그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막 살아 움직이죠.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요? 막 생명, 강력한 힘을 바라면서 이렇게 세우는 걸 얘기하는 게 이렇게 그런 이 의나법을 쓴 게 아니에요. 실제가 그런 겁니다.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요. 들어오게 되면요. 막 그냥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있다가 어떻게 막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을 외치게 되어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갖다가 폐허된 삶을 갖다가 회복시킵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은혜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렬되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생깁니다.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가 실천할 힘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든든하게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도의 삶. 오늘날 교회 안에 아직도 그래요. 죄 용서함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한 교제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24시간 교제하세요, 여러분. 24시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서 24시간 살아서 움직이셔야 돼요.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게 말씀하셔야 돼요. 난 그거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제라, 그거 갖다 친밀한 교제라고 합시다. 친밀한 교제는 여러분 뭘 갖고 합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이끌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죽어서 하늘에 가서 영원한 삶이 아니죠. 물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용서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탐욕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 뭐 매번마다 교회 다니고 또 내가 성경 말씀 좀 읽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다. 천만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영생을 갖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용서하지 못,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지금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정말 평화롭게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기쁘게 말 언제나 기뻐요. 지금 내가 용서합니다. 지금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하고 지금 내가 모든 정말 인내와 절제와 그 모든 걸 또 다 하는 그런 삶. 물론 모자라겠죠. 그러나 그거 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없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예수 믿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의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그죠? 깊은 교제가 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수도 없이 듣고. 그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이제 권고합니다. 우리 교회, 이 전임 사역자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룰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온 룰이에요. 마찬가지.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장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수집사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리더들은, 목자, 목녀들은 1시간 반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일반 성도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처음 믿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쓰세요. 만약, 우리 리더들 중에서, 리더 이상 중에서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생략에 뭐가 있을지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원칙은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교회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정말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뭔가 하면 주님의 날을 앞당기라는 뜻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갖다가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5절이에요. 주는 삶을 살아라.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요. 약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헬라어의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같은 단어지만은 그냥 약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하다는 뜻이 더 있어요. 여기는 지금 문맥으로 보면 가난한 거예요. 돕고 지원하고 또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저 바울의 지금 그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설교의 마지막 끝이에요.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옛날에 이거 이해 못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딱 떠나는데 그죠? 그래서 좀 감동적인 좀 그런 얘기 해야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기다가 그죠? 잘 가다가 끝에 가서 근데 지금은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 선포합니다. 주라고 하는 말 그죠? 주라. 여러분 주는 삶은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뭐 내 시간과 내 재능을 갖다가 주는 것.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질 생활을 보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상태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말이죠. 여기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도시대이기 때문에 사도시대는 성경 기록 안 됐어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사도들이 직접 들었으니까 있어요. 실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 한글엔 더가 없는데 원에는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팔복보다 더 최고의 위대한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동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받는 것도 복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부터 받고 그 복이죠. 그죠? 큰 복이에요. 우리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주는 건 여러분 더 큰 복이에요. 더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원리는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줘요. 공기, 물, 뭐 바람, 태양 끊임없이 죄를 범한 인간은 끊임없이 취해요. 그렇죠? 안 주면 팔아서라도 받고 더 안 주면 뭐예요? 착취라도 하고 그냥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취하는 거예요. 내가 정반대입니다. 교회에 받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같은 얘기예요. 나오는 분들은요, 반드시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이 지역에도 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서, 그죠? 나의 그 인생을 갖다가 다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달라진 게 도대체 뭡니까? 취하는 인생, 나를 즐겁게 하는 인생에서 뭐예요? 주는 인생으로, 예수를 즐겁게 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아멘! 맞잖아요, 그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가 모든,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예요? 그들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라 하십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취하려고만 했던 그 삶에서 그걸 갖다 다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거지 인생에서 그죠? 뭔가 얻으려고 거기서 다 포기해 버리고 뭐예요? 주는 인생으로 희생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걸 갖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지 무슨 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얼마나 정말 성숙했는지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로는 뭐예요? 몰라요. 근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속는 것이 그 사람 말로 우리는 밖으로밖에 못 보니까 우리 인간은 말만 봐요. 말로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얼마나 그냥 막 말로 보는데요. 그거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능력으로 내가 얼마나 죄를 이기는가 얼마나 내 정욕과 나의 그 모든 그 탐욕들을 다 정복하느냐 얼마나 내 자아를 죽이느냐 얼마나 내 것을 갖다가 희생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 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죠?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게 그 능력이에요. 가장 큰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남편과 자녀에게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예수 닮은 그 모습이 나타납니까? 목장 안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죠? 나타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희생하세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하나 확실한 것은요 삶이 바뀌어요. 세상 원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리 따라갑니다. 주는 삶으로 바뀌어요. 나를 희생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은혜롭게 찬양하고 그죠? 아무리 큐티 쉐어링 정말 너무너무 끝내주게 잘하고 아무리 선교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세상 법대로 취하려고 하는 인생은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던가 아니면 어린애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놀랄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불리해. 그죠? 네, 자꾸만 줘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답답한 것이 우리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이게 써 있는 게 얼마나 거창합니까?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안 그래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나중에 보면 늘 그냥 그 삶이 그 삶이야. 물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여러분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할 줄로 믿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비슷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뭔가 하면은 그냥 세상적인 원리에서 밖에 나가면 세상이니까 그대로 그냥 살아서 그래요.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아주 바꿔보세요. 주는 삶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삶을 갖다가. 아마 여러분들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아이 뭐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들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려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무슨 얘기예요? 헤아림, major 혹은 뭐 그 분량, 그 정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면은 주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 major, 그 헤아린 대로. 그죠? 희생한 대로. 예수님이 헌금교회 옆에서 과부가 두 랩돈, 두 페니스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걸 보시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칭찬했습니다. 왜? 자기 전재산, 자기 과부에게 그거밖에 없어 지금 문제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부자가 만약에 10만 불, 100만 불을 드렸다고 합시다. 교회에다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뭐 한 1%밖에 안 돼. 자기 재산에. 그러면 1%만큼만 희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과부는 100% 희생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한 만큼, 드린 만큼 여러분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왜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그냥 프리리 우리가 줘야 합니까? 우리 프리리가 아니지. 우리가 다 희생하면서 가는 거니까. 우리 성교 갔다 오신 분들 다 그래. 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 겁니다. 그냥 신약성경 원리는 그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주는 걸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신약성경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주는데요. 그냥 주면 안 돼요. 과격하게 주라고 그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거기에 보면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 후서 8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 마케도니아 교회. 바울이 와서 야 예루살렘 지금 어려워 교회가.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 한번 듣고 뭐 하는 게 극심한 그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근데 뭐예요? 자발적으로 분에 넘치는 정말 자기 옛년 재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팔아서라도 그냥 준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그 정말 연보를 갖다가 바울이 칭찬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격하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갖다가 나눠준 사람입니다. 예.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이 턱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격하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격하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아니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갖다가 뭐가 이쁘다고 와서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과격하게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은혜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이해한다면은 정말로 그 은혜가 뭔지를 갖다가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다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은요. 과격하게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된 삶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 후면은 이제 목회자에서 선교사로 이제 제 신분이 바뀝니다. 선교사가 돼요. 그동안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죠? 많이 보고 죄송합니다만은 거지 같은 선교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요.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하고 구걸하는 건 달라요. 교회에다가는 여러분 필요성을 알리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에게는 구걸하면 안 됩니다. 만약 선교비가 만약 저한테 앞으로 없다고 한다 그러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잠시 쉬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즐겁게 쉴 겁니다. 만약 선교비가 저한테 풍성하게 온다 그러면요. 저는요 정말로 다는 안 되겠지만은 4,800개 종족, 140개국 다 다니고 싶어요. 종족들 가면은요, 전부 다 우리가 대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우리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 교통비도 대줘야지, 뭐, 훈련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 먹여줘야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다 우리가 쏟아부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주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들 동원하는 거예요. 교회 동원해서 연결시켜줘야죠. 그래야지 그 교회가 계속 줄 거 아니에요. 한 번 주고 말면 어떡해요. 선교지에 가면요. 필요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또 지난번 5월에 갔던 그 튀니지아에서 그러니까 알제리아에요. 알제리아에 있는 그 버버 종족 그 내가정을 갖다가 튀니지아 그 저 절바라고 이렇게 특별한 섬이 그 아주 중요한 선교지가 있어요. 정말 기독교 불모지인 그곳에 리비아 사람들 많이 가 있고 저 유태인들도 가 있고 하여튼 막 되게 중요한 거기에 네 가정을 보내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곧 담임 목사를 그만두기 때문에 제가 뭐 교회 한번 올려놓은 보겠습니다만은 만약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 알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뭐 안 된다 그러면 하여튼 뭐 딴 교회로 좀 찾아봐야 돼요. 그거는 구걸이 아니에요. 뭐예요? 요청입니다. 요청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과격하게 그들을 도와준다 그러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실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선교로 예산의 50% 이상, 60%, 70%까지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주기 위해 받아요. 그죠? 쌓아도 망합니다. 예. 네?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기 바랍니다. 지금 또 이름을 듣지 못,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하게 그것도 죽어가는 가장 지금 대표적인 종족들이 4,800 종족들이에요. 그 종족들을 빨리 가서 우리가 구원해야 돼. 복음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사역자들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요. 거기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온 한국교회가, 500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되는 것 같아. 저는 받아서 나눠주니까, 그죠? 저한테도 복이 올까, 안 올까? 여러분도 어차피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복이 좀 있는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그죠? 많이 받아서 다 나눠주는 거니까. 전부 4,800에다가 전부 다. 여러분, 과격하게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께 세 가지를 공고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치 언약 갱신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요, 기도의 불길이 더 타올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점점 더 기도하는 제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는 교회, 최고의 복을 받는 교회로 성숙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정착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일날 파송식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도 된다라는 사인을 주기 전까지는 여기 안 나타날 겁니다.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이 교회가 변한 모습을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할렐루야! 외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